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사랑침례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의 제목은 또 이게 강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강연의 제목은 전체주의의 서막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2주 전 저희 교회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The Prelude of Totalitarianism 이란 제목으로 한 설교를 한국어로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동수 형제님과 저와의 관계를 잘 아시죠? 예, 몇 분 끄떡거리셨는데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아, 정 형제님께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50분에 걸쳐 좀 자세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방역 4단계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는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하루속히 모든 교회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함께 얼굴을 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면 예배를 맡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19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얼마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주된 이유는 혹시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지는 않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치사율 또는 사망률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사망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인 2021년 9월 16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2,386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망일이 2020년 2월 19일이니까 약 1년 7개월 동안 사망한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1,500명 정도 사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령별 치사율 보겠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 17.6%이지만 60세 이하에서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세 미만에서는 0%입니다. 즉 소아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말고 다른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3천여 명이 독감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정은경 청장은 2019년 독감 예방 접종 기간에 백신을 맞고 일주일 이내 숨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500명 수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1996년 5월 31일 KBS 9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아드노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 KBS 9시 뉴스에 출연하여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제 환자들 가운데 아드노바이러스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아이들도 꽤 많았고요. 또 이 중 몇 명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약 20%의 치사율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은 결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어떤 어린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이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 감염 환자들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입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논문에서는 사망률이 12%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 20세 미만 사망률이 어떠하다고요? 네, 0%입니다. 슬라이드를 계속 봐주십시오. 지난달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에 순수 코로나19 치명률 0.008% 불과 사망자 14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저질환 없이 순수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통계가 공개됐다. 만일 코로나19 백신 사망 사례 등과 같이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치명률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은 가능한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겨레신문에 실린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이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70%가 올해 11월 접종을 완료해도 5차 유행은 올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두창처럼 근절하거나 홍역처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까지 코로나19 대응의 궁극적 목표를 집단 면역으로 삼았다.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 면역을 형성하면 더는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다. 이는 오 위원장이 유행 초기에 제시했던 이론적 출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접종률이 60%를 넘긴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보면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는 예방접종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델타 변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도 70%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언급하는 것은 학술적이나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지난 5일까지 돌파 감염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 명당 236명에 그치고 이 안에서도 위중증 환자는 15명, 사망자는 2명, 80대 1명과 90대 1명에 불과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 집단 면역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접종 역량이 고령층이 아니라 아래쪽, 젊은 층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예, 저도 오명동 교수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접종 역량이 이상하게 아래쪽, 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예, 우려스럽습니다. 일각에선 젊은 층이더라도 코로나19 감염 뒤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나타내지만 이에 대해서도 오 위원장은 중앙임상위에서 2주 전 각 병원 코로나19 주치의들과 상황 공유를 해보니 후유증이 생긴 환자는 입원 환자의 1% 미만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래서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현재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예방접종으로 보호되면 기죽지 않아도 된다. 학내에서 감염이 생겨도 질병 부담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시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간 2021년 9월 14일, 그러니까 나흘 전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이루어졌죠. 정말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샀던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결과 그는 계속해서 주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명령은 계속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라면 모든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공공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술집을 가거나 식당 또는 체육관 등에 가려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 몸이 전체주의가 발생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사회라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백신과 같은 의학적 처치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캐나다의 트뤼도 정부는 My body, my choice. 내 몸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제껏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해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Your body, their choice. 당신의 몸은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바꾸면서 이처럼 전체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주의 서막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주의를 잘 이해하고 동시에 성경적 시간표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주의에 대해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government, 정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미래의 안전은 인간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경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 곧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권력을 가진 국가나 정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민 또는 그 구성원을 죄를 짓는 이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된 세상에서 국가나 정부는 무질서를 막고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도록 인도해야 할 뿐 아니라 악한 행동을 제재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미리 막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한다면 retribution,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가 정한 법규를 준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정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성경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한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정치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정부가 집권하여 다스리든지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대한 예들과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반을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권력이 남용되고 있었던 경우가 나타납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였을 때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죠.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한 전체주의 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여러 재앙들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야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였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문의 양옆 기둥과 위의 기둥에 뿌린 집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동시에 전체주의 독재에 대한 심판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왕을 갈망하였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승리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그 아들들이 계속 통치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하며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여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재판하고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왕을 달라고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비록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의미가 되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그들의 아들들을 취해 군대를 만들고 딸들을 취해 유예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며 밭에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며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을 취하고 양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의 종이 되리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엘은 왕이 너무 많은 것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빼앗는 자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작을 잘하였던 솔로몬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곧 솔로몬은 미래의 왕들에 대한 신명기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고 심지어 이방 왕비들을 위한 우상 숭배의 장소까지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이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청년들의 권고를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의 권위도 훼손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 잘못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왕국의 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왕권이 본질적으로 반드시 나쁜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형태의 정부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드 액턴이 말한 대로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명언이 진리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정부들은 유다의 다섯 왕 시대 정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미 살펴본 파라오의 완악함이나 왕권의 위험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 솔로몬의 엄청난 타락,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등은 정부가 권력의 한계를 존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구약의 몇 가지 예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권력 찬탈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처럼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권능과 큰 권세를 얻는 것을 봅니다. 5절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것처럼 보이는 한 지도자, 곧 적그리스도는 큰 것들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전쟁을 하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된 신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거절하신 유혹은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설득력 있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프로포겐다, 선동입니다. 선거 또는 여론조작은 정치적 권력을 얻거나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심의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입니다.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정치 블로거와 공모해서 온라인 언론 조작을 하여 업무 방해죄를 지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여론 조작을 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경수 드루킹 커넥션과 관련되어 지난 9월 11일 데일리안이란 매체에 여론 조작과 관련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대선 필패의 공식 부정선거란 제목으로 전 국민일보 편집인인 한석동 씨가 쓴 글인데요. 이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복 보도되면 유권자는 세뇌되기에 십상이다. 은연중 이것이 여론으로 자리 잡을 것은 정한 이치다. 2017년 대선 때의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유포도 여기서 멀지 않다. 여론조사 조작은 부정선거의 첫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특정 후보 승리 전망치를 내놓고 권력이 그에 접근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40% 안팎을 지속해온 문재인 지지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다. 4년여의 실정 폭증을 떠올리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조사는 잦아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지지율의 경우 선거가 있건 없건 여론조사가 촘촘히 이어져 왔고 미심쩍은 수치에 적잖이 체내된 것 아니냐는 자문자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권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다. 절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합당한 후보, 탁월한 전략, 언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리사역에 함몰된 내부 총질도 퇴출이 필수다. 더 큰 문제는 부정선거다. 투개표 부정 한방이면 선거는 하나만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부정선거는 한 번도 예고된 적 없지만 계속돼 왔다. 한국 슬프지만 청정지역이 아니다. 숱하게 흘러간 사기 조작은 접어두고 당장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커넥션을 받지 않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권의 철저한 침묵에 짓눌려 신음 중이다. 디지털 시대 선거는 의도적 부정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단순 오류 위험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 민심을 도둑맞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데는 지나침이 없다. 이제 프로포간다, 여론조작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 저희 교회에서 제가 The Truth About Pedophilia, 곧 소아성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 영어 자막을 넣고 나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 미국인이 댓글로 소아성애자들의 명단을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은 PC에서는 보이지만 모바일 폰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관리하는 자매가 이 댓글을 고정해서 모바일 폰에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댓글뿐 아니라 이 동영상 자체가 유튜브에 의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 이유는 권리침해 및 괴롭힘에 대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 항소를 했지만 그것도 바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인 럼블에 이 소아성애에 관한 진실 설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인천국제침례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와 구글은 오늘도 우리가 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실이 알려진 것을 방해하는 곧 프로포간다, 여론 조작을 하는 빅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 유튜브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모두가 선동과 여론 조작을 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와서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선동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여론 조작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 4단계 방역하에서도 정기적인 콘서트나 공연은 최대 수용인원 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7월 나훈아 콘서트가 열린 대구 북부 엑스코와 모습입니다. 나훈아는 최대 관객수가 5,000명까지 가능했지만 일부러 4,000명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1,000석 미만의 좌석이 있는 교회는 19명까지, 1,00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서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죠.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조차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코로나19에 관해 제일 위험한 곳이다 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떤 다중이용시설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세워진 미국에서조차, 물론 주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체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권력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은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슴지 않고 여론을 조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은 여론을 조작하는 데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는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하여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에 속한 아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 하면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느니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6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그 결과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왕국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여론은 압살롬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놀라서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 4,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커뮤니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급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은 전체, 즉 민족이나 국가의 존립 발전을 위하여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체제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권력을 최고로 증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추종자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This land is your land. 이 땅은 당신의 땅이라는 공산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행전에 따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입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는 노동자보다 엘리트 계급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관대함,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인심이 후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4,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얼핏 보면 이 구절들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공산주의였나?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자유롭게 팔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눔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공산주의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계급투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혁명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어느 곳에서든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거르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공산주의 실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One World Government, 단일 세계의 정부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세계 단일 정부는 조만간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19는 하나의 세계 정부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정부가 법을 위반하도록 허용하면 정부는 항상 팬데믹이라든가 전염병 통제라는 미명하에 비상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전체주의 정부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One World Government, 단일 세계 정부는 One World Economy, 단일 세계 경제와 One World Religion, 단일 세계 종교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국가들이 또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결제와 현금 없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One World Economy, 단일 세계 경제가 곧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One World Religion, 단일 세계 종교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곧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점차 세를 넓히며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WCC 제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는 징을 북채로 울리고 청년들은 국악반주에 맞춰 대형 십자가를 앞세우고 촛대와 성경, 성화, 물, 나무, 음식 등을 가지고 입장하여 단상에 올려놓는 등 해괴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WCC 총회 기간 동안 마당 행사장에서는 동성애 단체가 동성애를 위한 책자와 유인물, 전단지들을 배포하며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WCC는 남한의 종교를 탄압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으나 북한에는 약 1만 2천 명의 개신교도와 3천 명의 카톨릭교도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있다고 허위선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WCC 총회 강단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이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거룩한 전인적인 회복의 말씀이 결코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WCC 총회 기간 동안 마당 행사장에서는 종교 간 만남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위한 책자들, 유인물들, 전단지들을 홍보하며 판매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산 백스코 WCC 총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하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WCC 총회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종교다원주의 혹은 모든 인류가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만인구원설 사상의 중심에 로마 카톨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Interfaith Harmony, 종교 간 화합,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종교 간 화합을 주도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WCC 등의 활동의 결과로 이제 곧 단일 세계 종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부인느니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의 세계정부, 하나의 세계경제, 하나의 세계종교는 결국 가까운 미래에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통해 세워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The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휴거되어 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일 세계 정부가 통치하는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요약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한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대한 예들과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선동과 여론 조작은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도 공산주의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 단일 세계 종교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기 전에 휘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